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과 명령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네 가지 내용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네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8절까지가 다섯 번째 내용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쭉 다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43절과 44절 앞부분만 살펴보고 이틀 뒤에 수요일에 뒷부분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앞에 있던 여러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반면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3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구약 때 명령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한 내용이죠. 잘 보시면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고 순종하기는 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43절부터 48절까지가 다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흐름과 맥락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 우리가 다 뭐 토를 달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율법이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43절에 보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경 안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규정이 있나? 이런 명령이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네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혹은 네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은 있는데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도대체 어디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 말씀을 놓고 보면 구약에서는 결국 이웃을 둘로 나눈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 또 하나는 내 옆에 있기는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또 내가 미워해야 되는 나의 원수,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도대체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잘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문자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구약 율법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웃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광야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잖아요. 돌이 있든 모래가 있든 거기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율법 받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있냐면 같이 출애굽을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이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받을 때에 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출애굽한 사람, 같이 구원받은 사람, 내 동족, 유대인, 히브리인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이웃을 누구라고 규정했는가? 네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이 없어도 그냥 눈 뜨고 쳐다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 같은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관련된 명령들, 율법에서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실제로 같은 동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왕조를 이룰 때까지 이후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원수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누가 원수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우리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적대시했죠. 바로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이 그렇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가 죽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와서 내가 낳은 아들을 끌고 가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같이 살고 있어도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미움이 솟구치는 그런 원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자기들만 지낸 게 아니라 가끔씩 손 도적대 같은 놈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가다가 중간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빼앗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고요. 시내산에 가기 전부터 막 전쟁을 해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는 중간중간에 다른 민족들이 이미 땅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부탁을 하죠. 우리가 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느냐?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나와서 니네 다 칼로 다 죽여버릴 거다. 전쟁을 할 거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암몬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간혹 가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어땠는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면 저건 이웃이 아니고 원수다, 원수. 그런 마음들이 다 들었겠죠. 또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들을 다 죽여서 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율법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명시적으로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그런 의미의 어떤 명령들, 혹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 혹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말이 그렇죠.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아말렉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신명기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이나 암몬은 대대손손 10대가 넘을 때까지도 너희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로 취급하신 것이고, 원수니까 너희가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실 때를 보면 명시적으로 차별한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 존재고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존재고요. 뭐 하물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른 존재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애당초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내용을 주실 때 보면 노예를 삼거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차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생활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딱 그렇게 규정하세요. 반면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고 있을 때는 뭐안 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노예를 쓸수 있다.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이방인을 대하는 것. 하나님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고, 율법 내용을 보면 너희도 네 주변에 있는 동족을 대하는 것과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대하게끔 명령을 하신다고요. 돈을 구워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돈을 받으면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하지만 나와 민족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면 아주 높은 이율을 받아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부를, 고아를,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은 안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지금 구약에서 이웃의 범죄를 사실은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적용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그런 동족인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이웃인 거죠. 이들 말고 이방인들은 그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작게 보자면 소극적으로는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미워하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지 그게 기본적인 분위기와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이렇게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보시면 44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란 어떤 사람이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너희 자식을 죽이는 자, 광야 생활할 때 너희 길을 가로막고 너희에게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먼저 차지하고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쪽 뺨 때리면 저쪽 뺨도 불러대라고 하셨죠. 너희 뺨을 치는 자, 너희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나는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그렇게 나에게 강권하는 자, 이런 자들이 사실은 다 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원수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44절 뒤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신앙생활, 믿음을 박해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못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은 그들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하다. 그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선물이 기도인데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판인데 그런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매우 간단한 그 내용을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까지를 이웃의 범주로 넣을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괜찮은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네 주변에서 너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야. 너랑 혈통이 같은 사람, 같이 구원받은 사람, 출애굽한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야.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들만 너의 이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으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 너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범주를 확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만 했는데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확 넓히신 다음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웃에게 네가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그거죠. 나는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저쪽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이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요즘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성장해 온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척을 주고 죽이지 못해서 원수로 지내고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원수로 지내면서 서로 죽이려고 들고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전라도 경상도 싸우는 것보다 진보와 보수가 저건 인간도 아니야.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런 녀석들이랑 같이 사는 건 내가 차라리 이민을 가고 말지. 이런 마음들로 서로 대척하는, 이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곳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간단해요.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너의 이웃으로 간주하고 이웃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잘 이해하셨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를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느냐? 그걸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고 있는 악한 일이 다 달성될 수 있게끔 네가 도와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종종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그래도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본적인 필요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올바른 자들이니 너희도 그들을 따라가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니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다 핍박을 하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럴 때에 부모님이 선하냐? 아닙니다. 부모님이 선하지 않죠. 부모님이 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버려야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가 핍박을 해도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하라는 것에 불순종하기는 하지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야 될 것이 있으면 돕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범주를 넓히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 뒤에 내일은 이제 아침 예배를 쉬고 이틀 뒤에 그 뒤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죄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듣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나랑 뜻이 잘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보수적이지만 저 사람은 좀 좌파야.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성도의 범주에 넣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겨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좀 더 넉넉한 마음,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을 버렸던 자들, 심지어 주님을 팔아먹었던 사람들,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게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도 참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셔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혹은 무엇이 하나님과 신앙을 배척하는 것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의 길은 결코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